오늘은 우리 민수기 19장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시는 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시는 물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먼저 준비시키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씻는 정결케 하는 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정결케 하는 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제조 절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최상의 붉은 암송아지를 고르게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암송아지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모습으로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순결한 암송아지여야 합니다. 여기서 붉은색 암송아지라고 하는데 사실 암송아지가 붉은색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매우 곱고 진한 갈색의 소였기에 마치 붉은색처럼 보인 것으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누구에게 가지고 오게 합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넘겨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엘르아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이제 끌고 나갑니다. 자, 그곳에 나가서 엘르아살이 어떻게 하는지 4절 말씀을 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린다라고 합니다. 자, 엘르아살이 해야 하는 흥미로운 동작이 하나 있습니다. 진영 밖에 와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은 이후에 자신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습니다. 그리고 회막 앞을 향해서 7번 뿌립니다. 자, 이 피를 뿌리는 목적이나 효능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이 7번 흩뿌리는 동작은 이 속죄제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동작입니다. 이것은 성막을 씻는 동작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오염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의 집단적인 오염으로 인해서 성막이 더럽혀지는 것,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떠한 부정한 일로 인해서 단체로 오염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성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성막을 정화시키는 선취적 정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5절에 보면은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릅니다. 근데 불사르는데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이 통째로 불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죽도 고기도 피도 또 심지어 똥까지도 불사르게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소각할 때에 첨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 사르는 불 가운데 던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향목하고 또 우슬초하고 홍색실이 나옵니다. 이것은 레위기법에 따르면은 정결례를 위해서 나오는 3종 세트입니다. 한번 레위기 14장 49절 말씀을 참고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 3종 세트가 정결케 하는 데 있어서 쓰임을 받는 하나의 재료였습니다. 백향목은 쉽게 말씀드리면 소나무를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나무가 아주 멋진 소나무를 가까이서 보다 보면은 이 소나무 이 줄기가 올라가는 곳에 보면 조금 붉은 빛을 띠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홍색실도 붉은색 계열이죠. 그러니까 백향목하고 홍색실은 핏빛이 더 진하도록 그런 것을 보여주게끔 하는 재료입니다. 또 우슬초는 강력한 정화의 힘을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로 간주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피와 더불어서 그 피를 그 붉은 피를 상징하는 백향목과 홍색실을 함께 섞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슬초는 정결을 상징하는 나무여서 이 붉은 암소를 이 재로 만들 때에 이 백성들의 부정케 된 것, 즉 더러움을 궁극적으로 씻을 수 있는 재료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자, 이렇게 소를 바치고 그 소를 끌고 가서 그 소에 피를 뿌리고 또 그 소를 태우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복귀를 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암소를 태워서 재를 만드는 모든 절차를 마친 제사장 엘르아살은 옷을 빨고 또 목욕을 하고 진영으로 돌아와서 정결케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제사장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불사른 사람들입니다. 그 절차를 한 사람들이죠.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똑같이 하고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레위기서에 나오는 이 속죄일에 숫소나 뭐 숫염소를 진영 밖에서 태운 사람, 그 사람들이 진영으로 돌아오기 전에 해야 될 절차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는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정결한 자가 지금까지는 이제 부정한 일을 하지 않은 자죠. 그런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진영 밖 정한 곳에 둡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을 해 둡니다. 그러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결한 자가 와서 그 재를 모읍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 보관을 시켜둡니다. 특정 공간에 보관을 시켜두다가 이 재가 필요할 때가 되면 그 재를 꺼내서 신선한 물에 섞어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거죠. 소위 잿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거기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누구도 복귀를 해야 되죠. 이 마지막 작업을 한 사람, 암송아지의 재를 거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정결케 하고 복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해 줍니다. 그러니까 암소를 잡은 사람, 또 암소를 소각한 사람, 그리고 그 재를 거두어서 재를 보관해야 될 장소에 보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각기 정결례를 통해서 진영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뭐 이게 레위기인지 민수기인지 헷갈릴 정도로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 정결케 하는 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19장 11절로 가봅니다.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와 관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정케 되는 것이니 이 부정케 되는 사람이 정결하게 할 때에 정결케 하는 물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어떻게 절차를 밟느냐?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즉, 셋째 날이나 일곱째 날에 앞에서 준비해 놓은 그 재를 보관하는 장소, 그 장소에 있는 재를 이용해서 재물을 만들어서 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케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 자는 어떠하다고 합니까? 부정하다고 하죠. 그래서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시체와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잿물을 이용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러한 자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호와의 성막이 더럽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전에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막을 향하여서 손끝에 피를 묻혀서 일곱 번 뿌리는 일을 했죠. 혹이라도 이렇게 부정하게 된 자 때문에 여호와의 성막이 부정해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더럽힌 결과는 무슨 일이 된다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되는 제명을 당하는 형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는 14절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까지는 원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집에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옆에 있던 사람들도 부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장막에서, 이때는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집이 당연히 장막이죠.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다 라는 거죠. 당연히 그 가족 중에서 사망자가 나오면 그 일을 장례 치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문상을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7일 동안 다 부정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원리대로 그것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릇도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장례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 기간 동안에 뚜껑을 다 덮어놓지 않고 열어놓은 그릇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그릇은 부정케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치 이 시체에서 오염된 실내 공기가 있어서 그 공기가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에는 다 오염시키는 것처럼 기록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 용기들은 주로 진흙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 진흙 제품으로 만들어진 질그릇들이 부정을 흡수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시체가 있었던 그 장소에 놓여 있었던 그릇 또한 부정하다라고 해서 그 부정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집단으로 부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례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집단으로 부정해지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가운데에서 그 들판에 시체가 여러 구 널브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또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또 장례 절차를 한다든지 뭐 이장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또 지나가다가 죽은 사람의 어떤 뼈를 지나가게 되었다든지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또 부정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부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뭐 집에서 부정하게 되는 경우, 그릇이 부정케 되는 경우, 집단으로 부정케 되는 경우, 이러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자, 아까 원론적인 설명을 드릴 때에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어느 한 곳에 보관한다 그랬죠? 그렇게 보관해 놓은 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재를 어떻게 합니까?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습니다. 이 흐르는 물은 고인 물이 아니죠. 그럼 고인 물이 아닌 살아있는 물로 보여집니다. 즉 이 물은 신선한 생수처럼 생수를 의미합니다. 즉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와 신선한 생수, 즉 살아있는 물과 함께 혼합해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물을 찍습니다.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립니다. 즉 조금 전에 예를 든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되는 장막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장막 안에 있었던 뚜껑이 열려있는 그릇, 그리고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으로 인해서 부정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우슬초로다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서 뿌려서 정결케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19절에 보시면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한다고 그랬죠.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죽음과 접촉해서 더러워진 사람, 그러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통해서 정결케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3절의 내용을 20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벌을 받습니까?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게 되는 제명의 벌을 받게 된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이것,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고 그 정결케 하는 물을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사용하는지, 이 율례는 영구한 것이다. 즉 앞으로 항상 너희들이 지켜야 할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보시면은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면서 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정결케 하는 물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자신으로 인해서 성막이 더럽혀질 때에는 속죄제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시체와 접촉을 해서 이 부정케 되었기 때문에 속죄제를 통해서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희생 제물이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러한 오염은 흔히 집단적으로 발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 장례가 발생합니다. 그럼 여러 사람이 문상을 하다 보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정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별적으로 속죄제를 드리려면은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고 또 복잡한 과정을 반복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섬세하게 살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즉,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서 그러한 일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곳에 가서 정결케 하는 물을 통해서 간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일종의 약식 속죄제로 보여집니다. 속죄제의 물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정결케 하는 물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의 훈련 과정으로 여기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정결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마음의 선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우리에게도 정결케 하는 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래서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를 영원히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와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정결케 하는 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결 자격을 갖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광야 여정 또한 거룩함에 이르는 연습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중요한 연습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우선순위로 놓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이외의 것을 똑같이 섬기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이외의 것을 적당히 섞어서 믿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세상의 어떤 다른 것에 중간지대에서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뒤로 한참 밀려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섬기는 형식만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마음과 정성은 하나님 이외의 것에 더 많이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의무감으로 대충대충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길 때는 너무나 신나하고 즐겁게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찌 보면 이중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중성은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영적 능력을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거룩의 힘이 더 약해지게 만듭니다. 정결의 능력을 모양만 갖추고 있게 만듭니다. 정결케 하는 물인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 정신의 삶이 우선이 되어야 정결이 모양만이 아닌 진정한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가족이 이전처럼 마음 편하게 모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몇 사람이 모이든 어떠한 방식으로 함께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을 전하기 가장 좋은 골든 타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떠한 판단을 하든 어떠한 행동의 자리에 서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정결케 하는 물인 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이라도 나를 서운하게 했던 그래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희생을 묵상하면서 따뜻한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어색한 만남이 아닌 그래서 냉랭한 시선을 주고받는 시간이 아닌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이라도 그동안 왕래가 소원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희생을 묵상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한번 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사랑을 받는 것에만 익숙했다면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희생을 묵상하면서 의미 있는 사랑을 먼저 나누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은 아낌없는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상대를 감동시키는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희생을 묵상하면서 서로를 축복해주는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희생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듬뿍 나누시는 그러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연습의 과정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희생을 묵상하며 거룩함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